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고난은 변장한 축복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믿음의 증거를 믿습니다. 제가 회사 다니다가 신학교 갈 결심을 했는데 결심을 하고 나서 제 마음속을 살펴보니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제가 회사를 가기 싫은 건지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보통 그 당시에는 신대원 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 신학대학원을 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최소한 1년 이상은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였어요. 저희 교회에는 10년 준비하고 떨어지신 분도 계셨어요. 저한테는 석 달이 남아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석 달 안에 시험 봐가지고 합격 안 하면 저는 회사로 돌아갑니다. 그런 줄 아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합격하게 되었고 그게 제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1등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냥 부처만 주셨어요. 그 이유는 기도를 똑바로 해야 됩니다. 저 붙여달라고 기도했거든요. 미국 유학을 결심했을 때 이게 내 계획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저는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 유학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토플 그 영어 시험을 쳐야 되는데 아이고 바쁜 교회 부목사가 뭐 학원을 다닐 시간이 있겠어요? 아, 없지.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300점 만점에 200점 받으면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유학을. 저는 하나님을 또 시험했습니다. 나쁜 목사예요.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250점 안 나오면 저 유학 안 갑니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저 몇 점 받았게요? 250점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유학을 나오게 됐는데 저에게는 그게 큰 증거가 됐어요. 제 뜻으로 제 마음으로 온 게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그런데 나쁜 점도 있었습니다. 제가 점수가 좋다 보니까 학교에 소문이 났어요. 정말 영어 잘하는 학생이 온다고.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저를 만나고서 저에게 Is that you? 라고 물어보셨어요. 생각해보니 제가 점수를 잘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영어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똑바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믿음의 증거들이 있나요? 흔들릴 때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증거. 내가 흔들릴 때 붙잡을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이게 증거인가 싶을 정도로 엉뚱한 증거 받은 사람 하나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누가복음 1장 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아멘. 누가복음의 시작은 다른 복음서하고 다릅니다. 누가복음의 시작은 임신하지 못하는 한 여자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여자의 남편은 제사장 사가랴였습니다. 둘은 모두 나이가 많았지만 아이가 없었다. 나이가 많았다. 그럼 그 얘기는 이제 앞으로 아이를 낳을 가능성 없다라는 얘기인데 그 원인이 무엇이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못하는 여자였다. 이 여자 문제였다라고 그냥 돌려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여자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습니다. 이 복음서의 시작이 여자들의 이야기로 처음엔 엘리사벳 바로 그 뒤엔 마리아 얘기로 이어집니다. 당시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았던 소외받았던 여자들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관심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기도 한 것이죠. 당시 아이를 낳지 못하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말씀대로 불임의 원인은 항상 여자였습니다. 애 못 낳는 여자였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 여자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제사장 집안이 끊어지게 생겼어. 저주받은 여자야. 아이를 낳지 못하면 여자 취급받지 못했고 집에서 내쫓아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여자는 자식을 많이 낳아야 했으며 그리고 분명히 아들을 낳아야 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더러운 여자, 저주받은 여자로 낙인을 찍혔죠. 불임은 하나님의 형벌이니 하나님의 외면으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러나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했냐고요? 6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아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바로 그 아들이 세례요한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준비했던 예수님께서 인간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없어요 라고 칭찬받았던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불임의 문제로 괴로워했습니다. 성경에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데 그 이유는 성경에는 당시 사람들이 당연하게 알만한 건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괴로웠습니다. 자신이 저주받은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의 불임의 문제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계획을 품어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걱정과 근심거리는 무엇입니까?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지침없이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리고 역사를 바꾸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근심과 기도를 바꿔서 역사를 바꾸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반응이 결과를 바꾼다라는 말씀입니다. 반응이 결과를 바꾼다. 사가랴는 레위인이었고 그 중에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었죠. 사람들은 그를 저주받은 제사장, 거룩하지 못한 제사장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8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봅니다. 시작.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아멘. 당시 제사장들은요, 어디 한 군데 모여 살았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각 지파에 섞여 살았습니다. 각 지파 속에서 섞여 살았던 이유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데 그걸 레위인들이 가르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드리는 일을 해야 했는데 그것도 레위인들이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은 자기네들끼리 모여 살면 안 되는 거였고요. 교인들 속에 같이 섞여 살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조가 따로 있었습니다. 반열이라고 하는데요, 24반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반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반차, 반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제사장들을 24개의 그룹으로 나눠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일을 했냐면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제사장이 자기 순서가 되면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담당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각 지역에 있는 제사장들이 1년에 두 번 정도 돌아와요. 왜냐하면 24고 1년이 52주니까 1년에 두 번 정도 순서가 돌아오는데 자기 순서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담당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건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9절입니다. 시작. 어느 날 제사장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아멘. 성전에는요, 성소하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심지어 제사장도 그렇습니다. 특히 이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이 성소에는요, 대제사장이 한 명인데 그 사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깥을 성소라고 하거든요. 그 성소도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었고 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제비를 뽑아서 추첨을 해서 거기 담당자 한 명을 정했습니다. 경쟁률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8,000대 1 정도 됐어요. 제사장들 중에 지성소는 들어는도 못 가고 성소 못 들어가 본 제사장이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사가랴가 제비를 뽑았는데 성소당번으로 뽑히게 된 겁니다. 그는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괴로움 중에서도 항상 섬김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가랴에게 복을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가랴도 자신의 문제가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했던 반응을 보십시오. 그는 주님의 성전에 나갔고 성전에서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줄 알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섬김의 일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자리들 아무도 안 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고난당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Why me? 왜 나냐?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이 생각을 제일 먼저 합니다. 이게 왜 나야? 똑같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을까? 이유를 알아야지 조심할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으면 그걸 조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탄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질문을 고민하게 합니다. 왜? 왜 나야?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참 많죠. 우리가 사는 지역에는 지진이 자주 납니다. 지진이 나서 어떤 사람이 건물더미에 깔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스스로 질문합니다. 지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지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아,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고민이 이 고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서 여길 나갈까?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물더미에 깔린 사람이 왜 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 생길 수 있어?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왜냐가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 사가랴의 마음을 본받으십시오. 그도 괴로웠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하나님 품 안에서 고민하고 그 품 안에서 고민하는 그것을 기도로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 다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하지만 그 이유를 알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고난의 이유를 아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요,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이 고난도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이고 이 고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길 수 있다.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이걸 믿으면 견딜 수 있고 이걸 믿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사람이 망하지 않습니다. 고난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에 대한 잘못된 반응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고등학교 때 학교 다닐 때 저하고 친한 친구들 둘이 더 있어서 셋이었는데 이 셋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가난했어요. 한 친구는 학교 앞에서 하필 학교 앞에서 그 쓰레기 치우는 청소부였어요. 옛날 그 동네 돌아다니는 쓰레기 리어카 있잖아요. 리어카 그거 끌고 다니는 아버지시더라고요. 한 친구는 너무 가난해서 학교 올 때 밥 대신 강냉이를 싸왔습니다. 저도 가난해가지고 학교 다닐 때 책 잘 사서 보지 못했어요. 맨날 강냉이 싸우던 친구는 강냉이가 창피하다고 그냥 학교를 그만둬버렸습니다. 알아서 그냥 자퇴를 해버렸고 그 청소부 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변호사로 살고 있고 저는 힘들수록 열심히 교회를 찾고 그러다가 지금 목사로 살고 있습니다. 똑같이 가난하고 똑같이 놀림받고 살았는데 어쩌면 이렇게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고난이 사람을 망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고난에 대한 반응이 사람을 망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은 고난당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족들을 불평하고 있습니까? 그럴수록 문제는 더 힘겨워지고 가족들 사이도 안 좋아질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반응은 기도와 찬양입니다. 힘들수록 하나님 찾고 힘들수록 교회를 향해야 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난은 변장한 축복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가랴가 할 일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분향을 하는 것은 이 성소에 가면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는데 여기에 하루에 두 번씩 향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켜놓는 역할, 그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사가랴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뒤에 이름이 나와요. 가브리엘 천사.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의 역할은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천사입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마리아 사건이 있는데 거기서도 마리아에게 너 아이를 낳을 거야 라고 소식 전한 사람이 분이 바로 이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성소에는 지금 사가랴하고 천사만 있습니다. 천사가 전한 소식은 놀라웠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요한이며 그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가랴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지금까지 생기지 않았던 아이가 갑자기 생긴다라는 것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소에 있는데 거기서 만난 분이 하나님의 천사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참 희한하지요. 평생 제사장으로 살았는데, 그런데 그는 평생 제사장이라는 직업인으로 습관적으로 살았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실 때, 이 성전에 들어오실 때 주님을 만나야지라는 마음과 기대를 하고 오셨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이 야 시간 늦었다 빨리 올라가자 라고 생각하며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오셨다면 여러분의 모습은 믿음이 없는 이 사가랴의 모습과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꼭 예수님을 만나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성도님들의 마음속에서 만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8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봅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아멘. 지금 사가랴가 하는 말은 한마디로 줄이면 이겁니다. 그게 되냐? 그게 되냐? 이런 의심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마음속으로? 그게 되냐? 그게 기도한다고 되냐? 그게 기도해서 될 일이냐? 스스로 안 된다고 마음을 정해놓는 거예요. 평생 제사장으로 섬겼던 사가랴가 왜 이런 의심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는 자신의 문제를 너무 집중해서 봤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주야로 묵상하다 보니까 문제는 너무나 커 보이고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너무 작아 보이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가 문제에 너무 집중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작아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문제를 주야로 묵상하고 밤에 자면서도 묵상해 보십시오. 그게 해결될 것 같은가? 안 될 가능성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안 되겠다. 이건 기도해도 안 돼.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문제를 크게 보고 있지 마십시오. 문제를 볼 걸 있을 때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는 안 될 것, 못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아직 응답받을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이지요. 천사는 아이를 낳을 때까지 사가랴를 벙어리가 되게 해버리셨습니다. 성소에 나온 사가랴는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소에서 나오는데 이 사가랴가 벙어리가 돼서 말을 못해요.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대단한 걸 보고 왔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왔구나. 하나님 앞에서 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몇 달 동안 말을 못하는 벌을 내리시네요. 그런데 그게 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의 말을 고치려고 하셨어요. 그의 말이 문제였습니다. 왜 안 해도 되는 쓸데없는 말을 해서 은혜를 날려버립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것은 차 안에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차 안에서 돌아가면서 교회에서 은혜 받고 그래 저 말씀대로 한 주 살아봐야지 그러고서 어디서 다 날리는 줄 아세요? 차 안에서 다 날려버려요. 쓸데없는 얘기해가지고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다시 세상의 이야기로 돌아가가지고 그런 얘기하면서 그래 back to normal 다시 세상으로 똑같은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입이 죄짓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의 그 믿음이 없는 입을 고치시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 말을 못하게 해버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심하시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야, 말 한번 잘못했다고 몇 달 동안 벙어리를 만들어? 복수의 하나님이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못하게 된 사가랴는 답답했겠죠. 아니, 사람이 말 못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사가랴의 그 답답함은 기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하려고 해도 말이 안 나와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죠. 괴로웠지만 그 괴로움이 기쁨이 되었던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내가 말을 못하는 이유? 내가 우리 집에서 아들을 낳게 된다라는 거야. 그의 괴로움은 오히려 믿음의 증거가 되어 기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분명히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다시 말할 수 있게 된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말에 복잡한 쇼핑센터에 갔는데 아니 자리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뭐 주말에 쇼핑센터 가면 파킹라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빈자리를 주시면 이번 주일은 빼먹지 않고 교회를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되어서 바로 차 한 대가 나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차를 세우면서 세우기 전에 세우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 사람은 세우면서 이렇게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됐어요. 내가 빈자리 찾았어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이토록 우리의 마음은 간사합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인데 그걸 놓고 이게 기도해서 됐겠냐? 때가 됐으니 될 때 됐으니 됐겠지. 이런 마음 품어보신 적 없으세요?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만약 사가랴에게 이 증거가 없었다면 그는 다른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때가 되어서 늦게 아이가 생겼구나. 믿음이 없으면 이런 이야기 한다니까요. 저 많이 들었어요. 사가랴는 자신의 말 못함을 장애로 여기지 않고 그의 증거로 여겼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불임이었습니다. 그 문제는 그 당시에 아주 큰 고난이었죠. 사람들은 무시와 멸시를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묵묵히 성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어렵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워냈고 그가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지요. 고난은 변장한 축복입니다.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고난에 대한 나의 잘못된 태도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고난이 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십니다. 고난 중에 주님을 의지하여 그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아버지, 참 평안을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을 부르시고 참된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불임 가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들의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기도로 받고 올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에 항상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도 같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고난 중에 도와주시고 고난으로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은 변장한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고난 때문에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고난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